누구나 다른 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줌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의 반응을 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남편의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입을 딱 놓고 인상을 탁 찌푸리면서 아, 맛없다라고 얘기하면 아내들은 의기소침해합니다. 금방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좀 굳어지지요. 예. 그런데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 음식을 딱 먹고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오르면서 이야 맛있다 하면 아내들의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짓죠.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은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들을 때에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히 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역시 우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라.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번역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를 생각하라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이야기를 새번역 성경이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를 생각하라 돼 있어요. 결국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쭈는 것,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표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여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결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 또 하나님께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리하면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어떻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가는 길, 그 사람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잘 되지 않아요. 24시간 하루를 살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들을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출신의 이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경험되는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에 발생되는 모든 비극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불법이 자행되고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재정, 또 모든 것들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모든 재료, 모든 재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께 드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즐거워할 일은 아니지요. 제가 여기서 헌금 얘기하면 특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헌금 얘기를 꺼내면 아, 목사님 건축 헌금 내라는 거구나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은 즐거이 드린다는 것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헌금 얘기, 건축헌금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마음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죠.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거슬러지는 시험거리가 되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다윗은요. 다윗은 자신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립니다. 즐거이 드려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지는 거죠.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로 쏘이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의 모든 삶의 자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철저히 그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룬 위대한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보다도 뛰어난 왕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왕이었지요.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다윗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면 성경의 말씀에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호화로운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은 방치되어서 아주 방치되어서 있는 그 모습이 초라하게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다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이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너무도 방치되어서 처량하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뜰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도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정말 자기가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살짝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손을 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손을 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전쟁에서 많이 피를 흘린 이후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가 전쟁을 한 것은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 전쟁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 왕의 책무입니다. 왕의 역할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로 인해서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참에 잘 됐다. 그렇잖아도 부담스러웠는데 그렇잖아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잘 됐다 생각하면서 건축에서 손을 떼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것이 거절이어도, 그것이 거절이어도 그 거절된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절에도 순종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혹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삐지거나 돌아서거나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누가 짓던지 성전만 지어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합니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하는 자재들을 준비하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좋은 나무들을 구비하고 좋은 재료들을 구비하고 재정을 구비하고 다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성전을 최종적으로 지어 봉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면 손을 뗄 만하죠. 에이 기분 나빠 못하겠다. 손을 떼려 잘 됐다 부담스러운데 이왕에 잘 됐다 핑계거리 하나님이 허락해서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안 해도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면 지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짓지 않아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것이 오늘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죠. 먼저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설계도를 준비하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을 준비하고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1절, 2절 전반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전반절을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가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성전이 너무도 큰 공사인데 너무도 감당하기 커다란 공사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은 너무도 어리다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 협력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전 짓는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맡아 진행하는 분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매일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하다 싶습니다. 늘 건축 현장에 늘 매문돌리고 또 민원 발생할 때마다 가서 다 민원들 다 처리하고 만나고 그 복잡한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참아내고 얼마나 애쓰는지 정말 그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대단하다 싶고요.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마다 보는 시야가 다르고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다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저거는 왜 저렇게 했냐? 왜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했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참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미숙하다고 부자라다고 잘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협력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 큰 공사를 감당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자신이 감당해 줄 수 있는 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돕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도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드렸고 마지막 감사의 기도로 마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협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요. 여러분, 우리 양정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양정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차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양정교회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다. 영광이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앞에 서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사사건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그 일을 하지 못하러 막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솔로몬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연약한 일을 위해 열심히 돕는 거예요. 혹 생각하기에 아직 경험이 없다, 연약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더 기도해 주면 돼요. 더 잘 응원해 주면 돼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위하여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매 구절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마음을 막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옹졸하거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영광의 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완공하여 봉헌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이 모습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영광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제가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역량껏 힘을 다하여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순간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인정한 마음, 인정하는 그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중간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이 고백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잠시 맡겨두신 것뿐이에요. 언제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우리는 결국 되돌려드려야 돼요. 다 되돌려드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냥 하나님께 다 되돌려드려야 돼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꼭 하셔야만 됩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겁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어떻게 드립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는 말마다 참 복받을 말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말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현으로 가득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저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한다는 것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 고백하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아깝지요.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이거 모은 건데, 아깝지요. 그런데요, 모든 부귀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진 왕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 고백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 이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잃은 것처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평소 겸손했던 사람도 지위가 높아지면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샥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기업도 직장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할 뿐입니다. 결국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인 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다윗의 인생관을 보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다윗의 인생관,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거류민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희망을 둘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결국 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슬프게도 사람의 목숨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하는 빈부귀천 없이 순서도 없이 그저 가야만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인간이 강한 줄 알았더니 강하지 않아요. 결코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세상이 희망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코 세상이 희망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이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미루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보람있게 쓰는 것, 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출발 지점은 빈손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출발 지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빈손이었습니다. 우린 다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손으로 시작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고통과 불행에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역시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심을 인하여 그의 평생에 존귀하게 하셨고 그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셨고 견고히 세워주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과 청지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기에 이 세상이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산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범사에 인정하고 살 때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산 같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